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구금 15일 만인 6일 석방됐습니다. 나발니는 이날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푸틴 정권을 향해 이런 테러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나와 동지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발니는 최근 괴한에 의해 살해된 야권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의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나발니는 국가안보기구나 정권 지도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친정부 조직이 넴초프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발니는 외국 기업에서 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영국 당국이 지난해 미 국방부 전산망 해킹에 연루된 23살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NCA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 용의자를 포함해 5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사국은 해커들이 지난해 6월 미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해 800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 국방부가 전 세계 직원들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3만 4,400여 개 장비들에 관한 내용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범죄수사국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방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더 떨어지고 일자리 증가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2월 평균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진 5.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일자리 수는 29만 5천 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증가는 음식점과 상점, 건설, 건강보험, 교통업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당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달 실업률을 5.6%로 전망하고 일자리 증가 수도 25만 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이는 더욱 활발해진 미국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조사 중인 한국 경찰은 범인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김기종 씨는 그러나 자신은 북한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리퍼트 대사는 5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외교 사절에 대한 가해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리비아의 평화협상이 6일 모로코에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모로코 관영 언론은 전날 첫 회의를 마친 유엔 측 베르나르디노 레온 리비아 특사의 말을 인용해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레온 특사를 비롯한 유엔 협상대표단은 5일 리비아 정부 협상대표단과 현재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대표들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유엔 관리들은 리비아 정부와 극단주의 단체 양측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회담이 진행됐지만 양측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축출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8월 선거로 선출된 리비아 정부와 의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싸움에서 밀려 수도 트리폴리 외곽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한 도시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VOA에 보코하람이 보르노주에서 남쪽으로 135km 떨어진 도시인 과자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범행 목적과 배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격 테러 공격을 두둔한 북한 측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 사절에 대한 가해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심의 반영 운운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하고
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에서 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범행 목적과 배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오늘 어제 리포트 대사를 공격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 공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중동 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레이트를 공식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수행 중인 수석 비서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반미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 범인의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범행 목적과 배후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해 깊은 상처를 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서장은 또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송수신 내역도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북한과의 연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검찰은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이 사건을 전담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공안 일부 등 검사 10여 명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진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수사팀입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이전에도 잦은 극단적 행동으로 한국의 진보적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지인들은 김 씨가 독립운동가를 자처하며 자신의 행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섭섭해했고 지난 2010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도 난동을 부려 이후 서울시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리퍼트 대사는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윤도흠 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뵈니까 다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저희한테도 감사하고 전 국민에게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국말로 하셨고요. 현재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실밥을 제거하고 그 후에 당초의 상태에 따라서 퇴원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틀째인 6일 이완구 한국 국무총리가 병실을 찾아 리퍼트 대사를 위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병문안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리퍼트 대사를 위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양국의 동맹관계가 이런 일로 훼손돼선 안 되며 오히려 더 결속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을 두둔한 북한 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6일 북한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 사절에 대한 가해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심의 반영 운운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태도는 테러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대외적인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선동을 그만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스로 할 바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첫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6일에도 이번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번 공격을 정의의 칼 세례라고 미화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더욱 악화돼 미북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일부는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가 모두 7차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씨는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방북한 데 이어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개성 방문 당시에는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식목행사에 참여했습니다. 7차례의 방북 도중에 돌출 행동을 한 기록은 없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북한에 치우친 인사라는 점이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대북 지원이나 민간 교류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다음에 남북 교류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인식,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정부 우리 정부한테는 남북 대북 정책의 자율성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준 거지.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남북 민간 교류의 구심점이었던 민화협의 활동 위축으로 민간 교류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로 당분간 한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나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화협은 200여 개의 한국 내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협의체로 외교사절이 참석한 행사에서 운영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사덕 대표 상임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징벌이라며 두둔한 북한의 반응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백악관의 냉소적 시각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에 충격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공격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서 4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마크 터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테러 공격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자신과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Diplomats know they're facing some risks in representing countries overseas. But for it happened in Seoul is quite surprising.
외교관들이 근무지에서 위험에 직면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고 외교관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지만 공격이 절친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터콜라 부소장은 하지만 이번 테러 공격이 미한 관계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any effect at all. It seems to me that this from news reports it sounds like an isolated attack by one
특정 단체나 세력이 아닌 한 명의 극단주의자가 공격한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두 나라 관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셉 지출하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비약산센터 소장 역시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think it's going to impact relations with the South, with our allies in South Korea. No, absolutely not.
이번 공격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한 개인의 소행일 뿐 외교적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어 리폴트 대사에 대한 공격은 과거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처럼 폭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테러 공격을 지지하는 세력도 한국엔 없다는 겁니다. 리폴트 대사와 미 국방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짐 셔퍼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공격을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a terrible trauma and crime, really. But this point,
정신적 외상을 앓고 있는 한 개인의 범죄일 뿐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로 확대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리폴트 대사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건설적으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선임고문도 이번 공격은 감정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의 소행이라며 미한 관계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닉시 고문은 범인이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hat happens to him when he is brought to trial? And here I would caution that
한국 법원이 범인에게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다시 내린다면 미국의 정책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테러를 저지른 김기종 씨는 과거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밝힌 북한의 반응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특히 북한 당국의 이런 반응은 비극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equally tragic that North Korea would say positive things and applaud that.
폭력적 행동을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비극으로 극도로 잘못된 언행이자 끔찍한 성명이란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과 닉시 고먼 등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응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냉소적 시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가 폭력적 행동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당국의 이런 반응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에서 피습을 당한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에 쾌유를 빌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피습 소식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회복 중에 있는 리포트 대사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리포트 대사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며 매우 강하고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리포트 대사를 비롯한 미국 외교관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리포트 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며 리포트 대사와 모든 미국 외교관들, 그들의 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트위터에 리퍼트 대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봉사에 감사한다.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제리 코넬리 하원의원은 리퍼트 대사가 회복 중이라 다행이라며 그가 이런 혐오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빨리 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의 아버지 짐 리퍼트 씨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 think he would look at it as a sign of weakness if he left, and I don't think he wants to do that. Number two, I think he totally enjoys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y made him feel very welcome.
짐 리퍼트 씨는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퍼트 대사가 한국민들을 좋아하고 큰 환영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나가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짐 리퍼트 씨는 외교관들은 이런 위험을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들어간 뒤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임 목사가 북한에서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억류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목사 임현수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고 캐나다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캐틀린 워크먼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다며 캐나다 영사들이 임 목사 가족을 접촉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 목사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논평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크먼 대변인은 또 그동안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계속 만류해 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캐나다 국민은 북한을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캐나다 정부 관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사 지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목사 가족도 5일 캐나다 정부 관리들로부터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대변인인 리사 박 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가 북한 측으로부터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캐나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임 목사의 석방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임 목사 가족과 교회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억류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임 목사가 북한에서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가 북한 언어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생리를 알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은 임 목사가 억류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큰빛 교회의 목사인 임 씨는 지난 1월 말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도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게 리사 박 씨의 설명입니다. 임 목사의 북한 억류는 지난 2007년 라진에서 억류됐다 석방된 김재열 목사에 이어 한국계 캐나다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6일 2015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해 발굴 사업에는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를 중심으로 전국 85개 지역에서 한국 군장병 10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2007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한국군 전사자 8,471위를 발굴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5분 지났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에서 27kg 상당의 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외교관을 형사소추한다는 방침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하즈라트 샤흐잘랄 국제공항에서 5일 밤 북한 외교관이 금 27kg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항 당국은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담당 손영남 참사관의 가방에서 금괴 170개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 상당입니다. 손 참사관은 자신의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의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습니다. 싱가포르를 출발해 방글라데시에 입국한 손 참사관은 자신이 공무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방글라데시 외무부에 이번 사건을 보고하는 한편 손 참사관을 형사 소추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북한에도 이 사실을 곧 통지하고 양국 간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승객 1인당 200g의 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방글라데시 공항 당국은 지난 몇 달간 방글라데시로 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이 금을 밀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1월 파키스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700kg을 항공 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당시 공관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관 면세 특권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해 카라치에서도 주류 밀매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카라치의 북한 무역참사부 주재원들이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술을 싼값에 구입한 뒤 현지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팔아온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관리들,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무기와 관련 물자, 미사일 관련 품목 등 금수조치 대상 품목의 거래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4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5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패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매년 안보리에서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 5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안보리에는 9월 7일까지 내야 합니다. 최종 연례 보고서는 내년 2월 5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안보리에는 3월 7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 나라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특히 제재 불이행 사례 등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오는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외국인 출전을 허용치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대회에 외국인들의 참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날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informed early today that the Pyongyang Marathon would be reopened to foreign amateur runners.
에볼라 격리 조치 해제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 뛸 수 있게 됐다고 조선국제체육여행사 관계자가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안드레아 리 대표는 그러나 아프리카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7개 나라 출신 선수들은 여전히 출입국이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3일 해외 북한 전문 관광업체들에게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평양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들의 참가를 불허한다고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에볼라 관련 격리 조치를 전면 해제한 뒤 외국인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바꾼 겁니다. 안드레아 리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 출전을 허용치 않기로 한 소식이 알려지자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참가 등록을 취소한 신청자들이 속출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were going to visit the country just solely to run for the marathon. It really was.
우리 투어스 측은 당초 참가 신청자가 크게 늘어 당시 추세라면 전체 500명이 넘는 마라톤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북한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평양 개최가 취소된 대규모 태권도 국제 행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4월 11일과 8월 24일 각각 주최할 예정이던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지난 1월 취소하면서 개최지를 불가리아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측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집행위원회 긴급회의와 투표를 거쳐 개최지를 옮긴 만큼 에볼라 조치 해제와 관계없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6%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5일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정체돼 올해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가구 대부분이 올해 영양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식량농업기구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가뭄으로 쌀 생산이 전년보다 9% 줄어든 260만 톤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FAO는 북한이 지금까지 올해 식량 부족분의 6%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2만 6,200톤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0만 7,000톤의 6.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확보 물량 중 외부 지원은 1,700톤, 수입은 2만 4,500톤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부족한 식량의 92%를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34만 100톤 중 31만 3,755톤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중 수입은 24만 8,603톤으로 대부분 중국산 밀가루였으며 연간 식량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6% 줄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6만 5,152톤으로 러시아가 밀 2만 8,700톤, 중국이 강냉이 8,300톤을 제공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은 3만 6,385톤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남북한과의 삼각경제협력을 위한 역외지역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가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4일 보도자료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건설적인 합의들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리용남 대외경제상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모스크바와 극동지역 주요 도시 등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삼각협력의 형태로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접경지대에 남북러 삼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외지역 모델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극동개발부가 러시아 영토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령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제 모델을 세울 수 있는 틀을 확보했다며 이를 남북러 삼각협력에 활용한다면 생산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전력을 보내는 사업에 한국 측을 투자자와 건설 계약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설명하자 북한 측이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러시아와 한국의 관련 사업 논의를 북한 측이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화물을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과 관련해 극동개발부는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운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운송 규모를 몇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자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같은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자들이 4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 주최를 올린 토론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USB나 라디오나 또 기타 어떤 북한의 정보 확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1년에 2, 3천 개의 USB와 수백 대의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정보 공유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북 정보 확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연간 10만 개 정도의 USB를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면 북한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경험과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담은 책 11살의 유서를 쓴 탈북 작가 김은주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는 인권과 자유가 없고 주민들을 위한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 are more information in North Korea, I believe North Korean people will find their own.
북한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다 탈북해 서울에서 탈북 청년들의 단체인 우리 하나를 만든 박세준 대표는 북한에서 외부 방송을 접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외국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의심을 풀고 이해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면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새로 배우는 그리고 남한의 대학생들과 함께 시장 경제를 배우는 이 탈북 청년들이야말로 지금 북한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 두 가지를 다 배운 인재들이고 그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두 이러한 시스템의 문명 충돌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은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서 사회 체제에 대해 의심하는 청년들, 새로운 곳을 찾고자 하는 북한 내부의 청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이라크 정부가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장악한 티그리트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의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성에 과거 지구의 대서양 같은 거대한 바다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라크 정부가 이번 주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티그리트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일부 순위파 민병대까지 약 3만 명이 동원됐는데요. 티그리트는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요충지고 네. ISIL이 지난해 6월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이란이 맡은 역할이 커지는 데 대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작전에 투입된 병력 3만 명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시아파 민병대인데요. 이 시아파 민병대가 이란 해외 특수부대인 쿠두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쿠두스의 총사령관인 카심 솔레이마니 장군의 모습도 이 전선 주변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4일 이란 시아파 민병대 홍보 웹사이트에는 이 솔레이마니 장군이 현지에서 작전과 관련해 조언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왜 이란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가요?
네, 이란이 이슬람 나라 중에서도 시아파 국가라 이 중동에서 시아파의 맹주로 불립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주변 순위파 나라들은 이란이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걸 우려하는데요. 이라크는 과거에 순위파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이 축출된 뒤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러자 순위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네.
특히 ISIL도 이슬람 순위파를 이념으로 내세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데요. 이 ISIL이 이라크 북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한 건 순위파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시아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외무장관도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더군요.
그렇습니다. 알파이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현지를 찾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티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 우려해왔던 것이라면서 이란이 이라크 안에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이잘 장관은 국제연합군도 지상에서 ISIL과 맞서기 위한 군사적 수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ISIL에 대한 공습을 지원해왔는데 이제는 이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상작전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케리 장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케리 장관은 이라크 안팎에서 이란군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라크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지상작전을 이라크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미국은 이란과 군사적인 면에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제연합군은 이번 티그리트 탈환 작전에 대해서 공습 지원을 하지 않았고 정보와 정찰 임무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순위파 지역인 티그리트 탈환 작전에서 시아파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종파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이 티그리트가 원래 이 순위파인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현지 순위파 지도자들은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병력에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아파 세력이 확대되는 걸 돕고 있다면서 불만스러워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고위 관계자들도 이라크 정부가 과거와 같은 종파 간 갈등과 폭력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종파를 아우르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이라크 정부가 ISIL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면서 현지 순위파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들이 이라크 북부의 고대 유적을 파괴하고 있다고요?
네, ISIL이 최근 인류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였던 님로드에서 수천 년 된 유적을 중장비 등을 써서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 관광문화재부가 5일 성명을 내고 ISIL 측이 한낮에 불도저를 동원해서 고대 궁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문화재부는 ISIL이 전 세계인들의 의지와 인류의 감정을 거스르는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SIL 측은 지난주에는 모술에 있는 박물관에서 망치로 고대 아시리아 석상을 부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천 년 된 소중한 유산을 야만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충격적인데요. 고대 유물을 파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ISIL이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슬람 시기 이전에 만들어진 이 고대 유적의 인물상과 동물상이 우상 숭배라면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동영상을 공개해서 국제사회의 눈길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박물관에서 약탈해온 유물을 팔아서 이 테러 자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극단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이 ISIL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라크 안의 고대 유적 12,000곳 가운데 현재 ISIL이 1,800곳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ISIL이 앞으로 고대 유적을 차례로 파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오늘 ISIL이 이런 고대 유적 파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SIL의 님로드 유적 파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면서 문화유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유네스코는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도 인류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듣고 계십니다. 아, 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ILO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이 받는 임금의 77%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20년 동안 단지 3%포인트 개선된 수치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현실이 앞으로 7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고서는 특히 이 사회가 육아 책임을 계속 여성들에게 지우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성이 육아를 책임지면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또 출산이 육아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가 심한 영국의 경우에는 두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임금을 25%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요즘에는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거나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례가 과거보다는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에 주당 26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반면에 남성은 9시간 정도였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됐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일하는 여성은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성이 일하는 비율이 77%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빈곤 개선을 위해서 여성이 더 많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장했는데요. 경제학자들 분석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로 인한 총 생산 감소분이 지역에 따라 27%까지 달하는데요. 따라서 여성 노동 참여가 빈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네요.
네,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1억 6천만 톤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8천만 톤 줄이고 이어서 2020년까지 1억 6천만 톤 이상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이 매년 석탄을 37억 톤가량 쓰면서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인데요. 또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석탄이 공해를 많이 유발한다는 겁니다. 스모그는 물론이고요. 온실가스, 각종 먼지도 발생하는데 이런 걸 줄이려고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석탄 소비 감축 계획이 북한에게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시각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석탄이 이 중국에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데요. 이 중국이 석탄 소비를 줄이면 북한의 석탄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 북한의 지난해 석탄 수출이 1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18%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과학 관련 뉴스입니다. 자, 한때 화성에도요 큰 바다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이 5일 저명 과학 전문지 사이언시스에 실은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도 화성에 오래전에 바다가 있었을 거란 추정이 있었는데요. 이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바다가 있었다는 건 옛날에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네, 나사 연구진이 대형 광학현망원경과 적외선 망원경 등을 통해서 이 화성 대기를 관찰하고 수분 흔적을 정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화성은 지금 망원경으로 보면 전체가 사막으로 된 붉은 별입니다. 그래서 양극에만 이 얼음 형태로 물이 보이는데요. 이 화성 대기에 수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흔적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과거에 화성 지표에 있다가 증발한 수분인지 아니면 외기에서 화성으로 진입한 운석에 실려온 수분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있었던 물의 양을 계산한 겁니다.
네, 대기의 수분 흔적을 분석을 해서 과거 화성에 존재했던 물의 양까지 계산할 수 있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화성 지표에 있던 물은 증발돼도 화성 대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대기에 45억 년 전 화성에 존재했던 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과거 화성에 존재했던 물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2천만 입방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40억 년 이상 전에는 주로 화성 북반구를 중심으로 지구 대서양만한 크기에 평균 깊이가 1.6km 정도인 거대한 바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반영한 45억 년 전에 화성 상상도를 공개했는데요. 이 쥐구와 같이 둥근 모양의 북반구에 거대한 바다와 꼭대기의 북극 빙하가 있고요. 남반구는 지금과 비슷한 붉은 사막과 군데군데 거대한 호수로 보이는 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네요.
네, 이번 연구 결과로 앞선 이론들보다 더 많은 양의 물과 바다가 존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화성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흠뻑 젖어 있었다면서 생명체가 살았었다는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았던 화성 지표에 있던 물이 이후에 90% 이상 날아갔고요. 나머지는 얼음 형태로 양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2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35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남포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8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개성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함흥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0도입니다. 원산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맑습니다.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먼저 한국의 이모 전부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네, 독감. 그 병원에 가니까 독감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침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머리도 어지럽고 제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네, 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시 차례로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비디오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또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라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